우리의 신앙은 결코 과거형이 돼서는 안 되고 현재형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뭐 봉사도 잘했고 과거에는 예전에는 내가 뭐 뭣도 하고 예전에는 내가 다 했었던 것인데 예전에 성경도 몇 독이나 했었는데 예전에는 막 봉사도 내가 많이 했는데 그런데 현재는 이라고 할 때 현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것도 봉사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성경도 읽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 신앙은 결국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계속 이제 이번 주까지 이제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던 것이 지난주에 하다가 멈췄던 것이 이제 과거형이 돼서는 안 되고 현재형이 되어야 된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물론 이미 구원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하는 순간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지만 아직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성화의 과정 가운데 구원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좀 더 날마다 현재형이 되도록 오늘 다시 뜨거운 감동과 그 감격 속에서 구원의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은혜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친구들에 의해서 들것에 메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온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하시는 말씀이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그 말씀이 뭐냐면 마가복음 2장 11절로 1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군을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이 장면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장면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중풍병에 걸려 있습니다. 스스로 걷지 못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에 의해서 지금 이 침상체에 메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거죠. 말도 안 되는 말씀. 여러분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애초부터 걸을 줄 알았으면 걸어서 왔죠. 그런데 무슨 들려서 왔겠어요. 메어서 우리가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죠.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중풍병자 입장에서 보면 수많은 세월 동안에 얼마나 외롭고 또 고달프고 또 두렵고 또 미래에 대한 암담함으로 또 온갖 걱정과 근심 또 먹고 사는 문제 또 온갖 해결하지 못할 그런 복잡한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에 대해서 좋다 하는 이야기들은 여기저기 아마 수소문해서 좋은 약들을 찾거나 어떤 좋은 처방전을 찾거나 어떤 조금 나아지는 방법들을 위해서 아마 백방으로 노력했을 겁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가 겪어냈던 마음의 어려움은 뭐냐면 늘 안 되는 거였어요. 불가능한 거였어요. 도무지 고쳐지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병으로부터 낫고 싶은 갈망은 있지만 좀처럼 그 병이 그를 여전히 묶고 있는 거잖아요.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어째어째 해서 지금 예수님께 지금 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전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지금까지 안 되었어요. 지금까지 안 되었단 말이에요. 몸도 꼼짝도 못했어요. 번번이 실패만 경험했어요. 안 됐단 말이에요. 과거의 것으로 아무리 적용해보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100번 깨웠다 일어나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벌써 여러 번 실패를 경험했어요. 노력 안 해봤겠습니까? 아마 온갖 노력을 다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그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라 가라 네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지금까지 안 됐어도, 지금까지 몸도 꼼짝하지 못했어도, 지금까지 번번이 실패했어도 주님 말씀 의지하여 어쨌든 발에 힘을 한번 줘보고 발가락에 힘도 한번 줘보고 또는 한번 일어서려고 노력을 한번 기울여보고 지금까지 안 됐지만 과거형이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꼼짝꼼짝했으면 발에 힘을 한번 줘보면서 다리에 힘을 한번 줘보면서 한번 일어나려고 했을 때 그가 경험한 그 경험은 뭐냐?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얘기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믿음은 이런 것 같아요. 믿음은 내가 지금까지 내내 실패했어도요. 내내 실패했어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도무지 안 돼요. 번번이 실패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몸을 움직여 봐야 되잖아요. 발목에 힘을 한번 줘봐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해 봐야 되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성경은 이 이야기를 왜 기록했을까? 우리로 하여금 왜 보게 하셨을까? 그거예요. 우린 여전히 과거의 실패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저 과거형이 될 때가 많아요. 현재형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뜨거움으로 경험해야 되는데 내가 그 감격스러움으로 경험해야 되는데 과거는 화려한데 오늘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바닥을 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바닥을 쳤어도 내가 바닥을 치고 있어도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에 순종해보고 발목에 힘을 한번 줘보면서 한번 일어나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역사는 현재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양정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가 그저 과거형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의 감동과 은혜 가운데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에 발에 힘을 줄 때에 발목에 힘을 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그 감격이 다시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가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열받지 않겠어요? 이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래요. 밤새도록 잡았거든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뭐 밤새도록 했거든요. 안 해본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 입장에서 좀 열받지 않겠어요? 얼마나 수고했는데 밤잠도 못 자고 그렇게 노력하고 했었는데 그런데 잡은 것이 없는 거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막 욱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아, 예수님이 나를 좀 데리고 노나 하는 마음, 뭐 욱하는 마음. 그렇지 않아도 밤새도록 수고했기 때문에 몸도 피곤하고 지쳐 있고 더군다나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만약에 배에 고기를 가득히 이렇게 잡았다고 한다면 배고픈 줄 몰랐을 거예요. 피곤한 줄 몰랐을 거예요. 그 배에 가득히 실려있는 그 고기를 상상하면 아마 그냥 배부른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배에는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로 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지금까지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의 어떤 실력을 가지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도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과거로 여전히 영향을 받고 과거에 매어서 그는 해봤지만 안 됐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했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했을 때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를 심히 많이 잡게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이 자리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나의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 다시 말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내가 발목에 힘을 주면서 꿈쩍꿈쩍대면서 그래 내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 없지만 내가 꿈쩍꿈쩍대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그렇게 되길 바라요. 과거에는 아무리 실패하는 인생이여 우리가 살아왔다 할지라도 아니 정말 불가능한 것으로 가득한 삶을 우리가 살아왔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에 반응함으로 순종할 때 현재 이 자리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개인적 차원과 공동체적 차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차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단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심정이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맞닥뜨리는 그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순종해보려고 노력하는 삶이 대단히 중요하다. 결국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지는 그 삶의 그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제목을 새로운 갈망에 반응하는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새로운 갈망에 반응하는 기쁨. 오늘도 오늘 이 삶 현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갈망에 반응하는 그 기쁨이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개인적인 차원을 잠깐 다뤘다면 이제 공동체적인 차원을 오늘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적 차원,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죠. 이 공동체적인 차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13절 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바울이 이 공동체에 꼭 전하고 싶었던 핵심은 뭐냐면 바울 자신이 분명히 없을 수도 있다. 너희들과 함께 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것을 꼭 전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 우리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아닌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리고 사는 법을 배워야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들과 늘 함께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바울이 없는 동안에 가장 효과적으로 이 훈련을 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해요. 가장 적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요,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자신들의 어떤 능력에 의존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다면 일찌감치 포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자신들에게.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바울도 곁에 없다고 생각할 때 아마 더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부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꼭 심겨주고 싶었던 핵심적 가르침은 바로 내가 없을 수도 있다. 분명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원문에 보면 있는데 우리 이 성경에는 없는 표현이 뗍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표현이냐면 가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원문 이 성경에는 이유나 원인을 의미하는 접속사가 바로 왜냐하면이잖아요. 그런데 이 왜냐하면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13절 우리가 읽게 되는 이 13절이 바로 12절의 이유가 된다 하는 거예요. 12절의 이유가 된다. 성도가 항상 두렵고 떨리고 뭐 복종하여 명령을 이루어가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 왜냐하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셔서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이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여기서 이 행하시는 에네르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에네르곤이라는 단어는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말은 힘이요. 에너지를 얘기할 때 에너지, 힘을 얘기할 때 쓰여지는데 이것은 뭐냐면 지금 성도 안에서 강하게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성도 안에 지금 강하게 역사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 성화의 근거도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화의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에너지,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하는 거죠.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이루라라고 하는 것에 순종한 성도들이 공동체로 모였을 때 은혜가 더해집니다. 공동체로 모였을 때 물론 개인적 차원에서 열심을 다해야 되겠죠. 열심히 거룩에 힘쓰고 경건에 힘쓰고 늘 언제나 구원의 감격 속에 오늘 현재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성화의 그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하지만 이것이 개인적 차원에서 머무는 그 기쁨이 아니라 공동체적 차원까지 가는 것이 훨씬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혼자 할 수 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또 응답도 받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를 또 경험하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에도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아, 혼자 기도하는 것도 은혜가 있지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공동체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진행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러나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부흥이 많은 거잖아요. 부흥이 많은 거예요.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란 말이죠.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섬기는 것도 혼자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섬기면 그 안에 놀라운 힘이 있는 것이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로 공동체적으로 work out, 이루라라고 하는 사인은 결국 무엇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느냐면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교회의 하나됨.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쉽게 되는 게 없어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쉽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희생하고 있고요. 누군가는 인내하고 있고요. 누군가는 마냥 섬기고 있어요. 누군가는 막 헌신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막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이가 있어요. 누군가는 정말 참아내며 견뎌내고 버텨내는 이가 있어요. 그런 이들이 있을 때 교회는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 된다는 것, 특히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누군가는 분명히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이가 있어요. 교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정말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그 하나됨을 위해서 정말 자기 목소리를 낮추고 조용히 그냥 묵묵히 충성을 다하는 이가 있어요.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있을 때 교회가 하나 되는 거죠.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는 어디 있냐면 바로 기쁨이에요. 화평이에요. 화목이에요. 교회 안에 기쁨이 가득하고 교회 안에 화평이 가득하고 화목한 일들이 가득하면 아, 이 우리 교회는 아, 하나 된 교회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쉽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누군가는 반반드시 찾는 이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양보하는 이가 있는 거예요. 만약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꺼이 양보하는 이들이 있으니까 교회는 하나 되는 거죠. 그거예요. 그런데요, 서로 의견이 다른 이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궁금한 거죠.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 다 생각이 달라요. 다 원하는 바도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다 달라요. 각 개인 한 사람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다 달라요. 소원이 다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그걸 어떻게 100%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를 이룰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13절 중간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 말씀해 보면 너에게 소원을 두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원을 두고. 여기는 넬레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데요. 그 의지, 그 설명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지를 발휘한다, 하고자 한다, 기꺼이 하다, 좋아하다, 기뻐하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소원을 두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에게 소원을 두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자신의 그 기쁨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행하게 하신대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일치하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온 성도가 함께 달려갈 때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기쁨 뜻을 위하여,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막 감동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마음을 막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온 성도들에게 정말 마음을 막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막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막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거죠. 그때의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오늘 말씀해 보면 강압적으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강압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먼저 마음에 원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을 불러일으키셔서 자발적으로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너무도 놀라워요. 무엇을 위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따라서 각자에게 소원을 두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두시고 우리의 마음을 불러일으키셔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화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나 없을 때뿐 아니라 나 있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자신이 없을 때에도 불안해 있지 말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면서 분명히 또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우리에게 소원으로 인하여 불러일으키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연약해도 내 안에 뜻을 두신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사실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뜻을 두신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부족해도 내 안에 뜻을 두신 하나님을 부요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나는 무능해도 내 안에 뜻을 두신 하나님은 능하신 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린 자신 없지만 우리는 정말 거룩해질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결국 그분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쁘신 뜻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십니까? 느끼셔야 됩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막 불러일으키시고 내 마음에 막 감동을 일으키시고 하고자 하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막 불러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오늘 또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 2장 13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감정으로는 하고 싶지 않을 때도 많아요. 우리 감정이 상할 때도 많아요. 또 상처 입을 때도 많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분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은혜. 예.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성화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거룩해지는 구원을 이루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그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심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 들어보니까 내가 이번에는 한번 꼭 순종해 봐야 되겠다. 그래,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 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기쁘신 뜻을 두시고 또 소원을 또 불러일으키셔서 행하게 하실 줄로 믿고 한번 순종해 봐야 되겠다. 한번 몸을 한번 움직여 봐야 되겠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동안에 지금까지는 정말 다 실패하는 삶을 살았고 정말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지만 그래, 발이라도 꼼짝꼼짝 한번 대면서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움직여보고 순종해보고 달려가보고 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감동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고 자극해 주셔서 거절하지 않고 적극 참여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 볼프강 폰 괴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 고귀한 사랑의 갈망이 그대를 높이 치닫게 하리니. 더 고귀한 사랑의 갈망이 그대를 높이 치닫게 하리니. 새로운 갈망에 반응하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다시 오늘 또 그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오늘 또 그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소원 찬양하겠습니다.
좁은 길로 가기 원해. 그렇게 죽기 원.